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늘에 그랄에 거류하며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사온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북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랑하셨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지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생명의 말씀 그 본문을 요한일서를 쭉 읽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사랑하셨습니까?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가장 지상 명령이고 Great Commission, 가장 새 계명이고 이 계명 위에 우리에게 준 게 없도다 할 정도로 중심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점검하고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한 인사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제자교회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게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자. 우리 제자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퍼듀 지역이, 이 미드웨스트가, 이 미국 땅이 우리 조국과 우리 온 세상이 복되다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 제자교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할 그런 복된 교회가 정말 우리 퍼듀 제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지난 주일 복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저는 막 만들어 놓고 막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주 하나님 주실 말씀을 구하기 때문에 좀 그 월요일만 되면 좀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말씀을 주셔야 일주일 동안 또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복을 나눠야지. 그냥 복이 되십시오라고 말만 해놓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 그 복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정말 복이 되려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이 너가 바로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알게 될 거야 라는 그 복이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복이 돼야 될까? 그것들을 나누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제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구체적인 복,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복이 돼야 될까? 그것을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통해서 이런 복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장사 수완이 탁월하여서 결코 손해보는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믿는 종교와 신념에는 별로 자기의 비즈니스하고는 상관하지 않는, 돈만 되는 거라면 신념과 종교도 상관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의 사업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돈을 버는 일인데, 그가 만드는 조각이 있었는데 재료는 주변에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돌이었습니다. 이 나무와 돌을 깎고 만들어서 조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때로는 손에 쥐을 정도로 작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에 크게 갖다 놓으라고 큰 조각을 만들기도 해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게 재고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팔리고 오래된 것일수록 나중에 값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오늘로 말한다면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거의 뭐 무한대 100배에 가깝게 나오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만드는 상품을 한번 들여다보면 곰의 형상을 조각한다거나 사자 같은 맹수의 형상을 조각하여 만듭니다. 특별히 그 지역의 상징이기도 했던 달을 이렇게 조각해서 파는 것은 가장 잘 팔리는 조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다산의 상징 그리고 풍만한 육체를 가진 여인을 조각한 그 상을 팔아서 소지하고 다니도록 팔기도 했습니다. 이 조각한 조각상의 값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어느 땐가 시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조금 시들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김없이 묘수를 씁니다. 그 지역에 신을 모시는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다 무당을 매수하여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신이 노하였다. 너희들이 무슨 방법을 찾아서든 이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 이 소문이 퍼지면 슬로우했던 사업은 다시 번창해져서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조각 그 상을 살려고 줄을 섭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조각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신실한 믿음의 대명사로 그 정도면 야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깊은 영성을 배웠겠구나. 아니면 야 그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이 그 신앙의 가풍이 참 좋을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가정환경을 파헤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적인 공허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찾으려고 하는 교활한 아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빨리 그 환경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하신과 함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버지 집 당장 떠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녔던 성품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봐도 봐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을 보면 볼수록 신앙도 자기 성격대로 믿더라고요. 잘 안 변하는 게 신앙이 아무리 깊어졌다고 해도 잘 안 변하는 게 그 사람의 기질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밑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그의 기질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사내답고 막 그 결단력이 뭐 우직하고 이런 기질보다는 주변 상황에 예민하게 대처하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살아남는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그 선입견을 자꾸 읽어나가기 때문에 영시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일 수 있는 것, 성경이 우리의 판단에, 사고에, 그리고 모든 결정에 중심일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성경은 미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일지라도 결코 영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아브라함을 영화시키지 않았는데 우리만 자꾸 그렇게 아브라함을 영웅처럼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제 준비해야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야지 하고 막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데 최고 먼저 본능적으로 떠오른 게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모리아 산에서의 그 엄청난 사건, 막 위대한 아브라함, 백세에 낳은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명령 하나만 그냥 결단하고 아들마저도 제단에 바친 그런 믿음의 사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성경을 거꾸로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거꾸로 보는 거야 라고 자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먼저 부인을 하고 갑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걔도 아브라함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별거 아닌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오늘 본문은 별거 아닌 아브라함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아브라함, 물론 실수도 했어요. 그 전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실수입니다. 한 번 실수가 있었거든요. 이와 똑같은 실수가 이집트에서 20년 전에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저는 별로 상관 안 하는 이게 또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뺏기는 한이 있어도 아내 때문에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뎠던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바로왕에게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에 이 흐름 속에서 이게 위배가 되고 심각한 위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위기를 모면했죠. 근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조차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서 늘 넘어졌다라는 것. 아니,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 속에서 이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니까 한 방에 또 주저앉는 모습.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이렇게 수치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방 임금에 의해서 비난받고 책망받고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조롱까지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믿음의 복 아브라함, 아, 그 복을 우리도 누려야지 라고 먼저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먼저 때로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하고 거리를 두고 그분이 대신 다 복 받았으니까 뭐 그분 복 조금이라도 얻어 가지면 되겠지? 이 정도로 접근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 이만큼 믿었으면 이젠 좀 되겠지,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넉넉히 이겨낼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제 앞에서 처참하게 어이없이 무너진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수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온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그 것에 좀 주목해봤습니다. 아, 이 양반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아니 자기 고향을 떠나고 과감하게 아버지의 집을 과감하게 떠났던 그 아브라함, 기반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리고 20년의 긴 세월, 25년 동안 엄밀히 말하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다 경험했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흔들렸고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성경의 이 본문의 앞장을 더 좀 주목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아브라함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거라는 예언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툭 던진 명수가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양보하십니다. 양보하십니다. 심지어는 10명까지 낮춥니다.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끝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명은 있겠지. 심지어는 아 그래도 내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의 아내 그리고 딸들 그리고 사위들 열은 되겠지.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께 목숨을 내걸고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요, 19장에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롯과 그 두 딸. 그 사이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그 재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불행을 겪는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하, 목숨 걸고 기도해 놨더니 이거 맨 헛것이구나. 그래도 남은 조카 롯 그리고 두 딸. 근데 성경은 창세기 19장에 또 근친상관의 가장 부끄러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만 자기들과 자기 아버지만 동굴에서 지내다 보니까 인간적인 걱정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지는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만나 이러면서 아버지를 술에 취게 하고 아이를 갖게 해요. 갖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신앙적인 이유로 목숨을 걸고 애썼던 일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열정이 혹시 식어지진 않았나. 오늘 본문 11절에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이 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확신을 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악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나는 못 섞여. 이 사람들하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속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 생각에는 세상에서 허무해지고 실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헛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열정,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복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살려면 뭘? 나도 어쩔 수 없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믿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과가 더 처참해지. 이게 뭐야? 애썼더니, 고생했더니, 수고했더니. 그리고는요, 세상은 원래 악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네, 나도 어쩔 수 없어. 속이고 불의에 눈 감고 남 신경 안 쓰고 내 것 챙기는 것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키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 읽고 교회 와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는 영락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그것은 세상에선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스스로 확인한 게 있어요. 세상은 안 통해. 세상은 원래 악해.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 성경에서 희한한 일이 발견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혼낸, 아브라함에게 책망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꿈에서라도 보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꿈을 꿔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더라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너 때문에 내가 망할 뻔했어. 너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서 있었으면 지금 아비멜렉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집에 지금 우환이 있고 병이 있었는데 그게 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으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남의 복이 되라고 했더니 지금 아브라함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우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뒤끝이 장렬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가 한 행동이 뭔지 알아? 하고는 조롱합니다.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미 남편이로 드러났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자기가 그래도 실수한 거니까 그것을 죗값을 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롱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네 오라비에게 하면서 남편이라고 말 안 하고 오라비라고 뒤틀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꼬집어서 수치가 뭔지를 알게 했다라는 거죠. 교회학자들마다 대부분 요즘 나오는 아티클을 읽어보면 예외 없이 이제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거의 단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목회자와 대형교회의 스캔들, 부패, 우리가 이제는 더 새삼스럽지 않다 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세상을 향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여서 예수를 전하기는커녕 그래, 나 하나 양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지 뭐. 내 맡은 일이나 그냥 근근히 잘하는 거,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꾸는. 오직 서바이브 하는 것만 관심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기면서 가슴이 참 아파왔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간의 비극. 백인 경찰이 수상하다라고 여기면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흑인 청년들을, 흑인 남자들을 제압하고 심지어는 총으로 쏴 죽이는, 거기에 분노한 흑인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 중에는 또 미국 군인 출신 스나이퍼가 돼서 백인 경찰만 골라가지고 사살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끊이지 않고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이 도널드 모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나,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지지하지 않나. 세상의 어려움들,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이 타락한 문제 앞에서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되는가 봐, 그냥 내 교회 하나나 그냥 어려움 없도록 내 교회 문제만 잘 해결하도록 변하는 건 아닌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직도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창조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깨뜨리고 감당하지 못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타락하게 되고 신음하게 되고 고통을 겪고 있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퍼듀 지역에 우리 제자교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모아주신 이유, 복이 되라고, 적어도 이 지역에 복이 되라고. 제가 뭐 그렇게 미신적인 사람은 아닌데 어제 토요일 날 점심 때 포드 캠퍼스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핵심인 유니온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일리노이 그 유니온하고 거의 구조가 같아서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지하에 한국 사람들 길거리에서 봤던 그런 떡볶이 파는 집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여기가 헐 낫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면서 좌절한 학생들, 신음하는 학생들, 미래를 잃어버렸다라고 무너진 청년들, 그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 예수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지난주간 저희 집에서 아주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이유는 식기 세척기가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물을 돌리다가 물을 못 퍼내고 며칠을 지내고 나니까 그 안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물이 좋은 것은 더러운 걸 씻겨주니까 좋은 건데 물이 그냥 남으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공기 바이러스하고 섞여가지고 썩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악취가 돼서 골칫덩어리가 되는구나. 세상을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 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만 머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문다면, 내게만 있다면 분명 그 믿음은 부패해지고 냄새나서 아마 세상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해질 것은 아닐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복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이렇게 무너진 아브라함,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알고, 그리고 화근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조롱과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복됐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 딱 얻어서 돌을 닦아가지고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드디어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제 망가졌겠구나, 아브라함 이제는 눈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빛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삭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한 단계로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정금과 같이 되어져 갑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서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 책망받고 조롱까지 받았지만 그 과정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무너지고 병들었고 그 집안 망할 것 같게 됐던 아비멜렉의 그 집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과의 관계를 늘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부분, 우리의 자만한 부분, 그것들이 부딪혀지고 깎여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조각품으로 우리들의 있는 이 불순한 이 불순물들이 아름다운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완성해 가시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한번 던져주고 이 믿음 한번 풀어봐. 잘 풀면 날 찾아와.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는 그 믿음 함께 완성해 가자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은 long suffer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으면서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유가 있으셔서 참으신 게 아니에요.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보면서 기다려줄 때 아파하는 그 아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당신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 깊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짐하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 아들, 내 딸 견뎌낼 거야. 지금은 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 고비 잘 넘기면 믿음의 장부가 될 거야. 믿음의 여장부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변의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주로 무슨 노래를 부를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까 두 번째 찬양 부른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가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해 주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슴이 아프심에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될 그날을 바라보시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한 자로 그 믿음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거 아시죠? 주님, 오늘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기다려주신 그 은혜가 이 온 땅에 넘칩니다. 그 감사함 때문에 이제 내 남은 모든 인생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새기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살아가기도 힘겨웁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거 아시지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 나는 내가 봐 너무나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먼저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 주님 내가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향한 아버지 그 아버지 악한 마음들 주님 아버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만이 오직 주님께서만이 아버지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서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만 오직 새롭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그 감격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든든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내 연약함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 아버지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능력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스리고 이겨내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제는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여장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그 믿음의 복을 이제 나누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피며 주님 아버지 전하며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차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이 찬양 하시면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께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